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 성경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돌려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참으로 고쳐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지만 1절, 3절, 6절, 8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6절에 주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주행전 열 번째 하숙집 옮긴 사연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아갑니다. 오늘은 그리스 남단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를 두 가지 큰 제목입니다. 하나는 균형, 두 번째는 치유. 이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균형의 역학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어떻게 다이내믹스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즈니판에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백설공주에 보시면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길을 잃은 공주가 일곱 난장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곱 남자들은 여자 한 명이 그냥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게 됩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그저 며느리같이 잘 들어와야,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이 거기 보면은 배경에 이해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광산에서 일만 하던 남자 일곱 명이 자취하던 살림과 집안골은 안 봐도 그림입니다. 일곱 난장의 캐릭터의 과격, 의심, 소심, 우직, 우쭐, 다정수다. 이 모두가 한 남자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여자와 일곱 남자의 그 비중은 숫자로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백설공주 한 명이 난장이 일곱 남자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균형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일곱 난장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릴 적에 집을 떠나 당대 최고 스승 가말리알의 문하생으로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말하자면은 1.5세 조기 유학생입니다. 남자들과 생활이 익숙하고 사역도 그렇게 남자들끼리만 감당했습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균형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남자를 창조하시고는 사람의 남자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해 가실 때에 남자 여자 경우처럼 이렇게 균형과 밸런스를 항상 맞추어서 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에 변화가 생겨졌습니다.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소아시아 터키 태생으로 로마로 이민 간 유대계 크리스천입니다. 주후에 49년,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는요, 대략 요 나이에서 40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49년에, 그러니까 바울도 40대 중반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그 내린 유대인 소개령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의 고린도로 막 재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생업인 가죽 제품을 다루는 공방을 차렸는데 마침 일자리를 구하러 온 바울과 만난 것입니다. 주인과 종업원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객지에서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았던 바울과 크리스천 만나기도 힘드는데 거기에서 의기가 투합해서 아예 바울이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전도된 교인들이 그 하숙집에서 모이기까지 되어서 교회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객지 생활에 지친 바울에게 따뜻한 집밥을 챙겨주는 식구가 생긴 것인데 이게 남자끼리만 좋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오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숙을 치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도행전 18장에 그전에는 아굴라의 집에 와서 브리스길라 결혼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는 사도행전에서는 나오는 거는 여자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서 프리실라와 아퀼라 이렇게들 익숙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볼 때에는 이게 그 브리스길라 아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서 그렇게 넌지시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해서 인생의 이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의 원리가 생활의 이치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치우쳤던 바울의 인생에 또 바울의 사역에 그 교회의 모습에 균형추를 가져다 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 온유를 배우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젠틀니스, 점잖게 되는 거, 그냥 부드럽다는 그런 한 가구는 이 두 가지가 합한 것이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로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던 첫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읽어보시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뭔가 말투가 좀 거칠고 그 말결이 투박하고 말결도 거칠고 좀 호전적입니다. 말은 다 맞는데 들을 때에 좀 긴장이 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집에서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집밥을 먹고 난 다음에 생활하던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거기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인사말 간단하게 끝나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쓰는 말대로 샤방샤방하고 좀 따끈하고 다정합니다. 전도도 그전같이 회당에서 쌈박질하듯이 좌충우돌 필요 이상 자극하는 언사를 피하고 한 발짝 물러설 줄도 압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요. 누가는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서는 그때까지 전도여행을 다녔던 중에서 최장 기록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불어 기록합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집밥의 효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생긴 변화는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척에 위대한 철학자는 모두 남자다. 그러나 감자 껍질 잘 벗기는 사람은 전부 여자다 라고 쓴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 모임에는 정치 이야기 아주 뭐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도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 봅니다. 근데 옆에서 여자들은 콩나물 다듬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서로 좀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추상적입니다. 적용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분열과 파당과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서부터는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교훈이 나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참으십시오. 또는요, 우리가 심술 굽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좀 손에 잡히듯이 구체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두서도 없고 논리도 약한데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자들과 수다 떨며 배운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부부나 가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에 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 편지는 가운데에 그냥 뜬금없이 막 나가다가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고 툭 그냥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틀에 박힌 아내를 사랑하라 또는 아내 같으면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순서를 이렇게 쑥 바꿔가지고 그냥 툭 던집니다. 이게 저는 부부 생활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생활을 보면서 지금 거리에서 보고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것을 체득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 결혼식에 늘상 인용되는 주옥 같은 구절을 쓸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이 부부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심성을 균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전과 다른 그 사역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누가 실라 디모데 남자들끼리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동참을 합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그 모임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그 떠날 때에도 소아시아에 갔다가 떠날 때에 에베소를 이 부부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18장 뒤에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변화가 바울의 그 교회와 개척과 그 사역에 생겨났을까요? 심수봉 권사님의 유명한 명곡이 있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저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돌아올 항구가 없는 배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난파될 운명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전도사에게 집과 교회가 한 틀로 묶여지는 패러다임은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생긴 그 전형입니다. 이후에 수년 뒤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에베소 소아시아에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전후서가 그거거든요. 그 편지의 말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 헬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다는 말입니까? 그 집에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아마 에베소에서 그냥, 아니 그 고린도에서 기반을 잡으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떠날 때는 그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 공방 사업을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서 꽤 많은 교인들이 회집할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바울은 그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이제는 바울의 세월의 그 말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또 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끝에 가보시면요, 말미 인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브리스가라는 말은 브리스길라는 좀 이렇게 뭐랄까 애칭이고요, 브리스가는 좀 포멀한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균형되는 모습, 이들 부부의 평생 사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균형이라는 것은 중용의 도 이상입니다. 성경적 균형은 하나님의 형상과 의도대로 사람과 세상과 세계를 회복시키는 성숙의 길이자 열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사역은 성령이 사람을 치유하고 키워가는 목판입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사람 남습니다. 하나님의 거기 사람 된 사람 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그 많은 사람 치유하고 그 많은 일 했지만요, 맨 마지막에 남긴 거는 제자 한 명 사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사람을 키워가실 때 어떤 과정을 살펴가시는가? 사람은 슬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동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도요, 고린도에서요, 반대와 비방만 커질 때에 사도 바울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냥 회당 중심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은 분연히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은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역지와 짐작컨대 거처도 옮깁니다. 그것은 이방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를 안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또 회당에 또 가서 또 계속 전도를 해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그 맛있는 파스타를 뭐 이렇게 갖고 먹어도요, 뒤에 김치 한 조각이나 아니면 노란무 한 개라도 먹어야 그 속이 개운한 것처럼, 저는 아직도 파스타 줄 때에 이렇게 포크에가 숟가락 먹는 것보다는 젓가락 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해서 혼자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그 바울의 말년에 로마서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일해도 속은 어쩔 수 없는 유대인입니다. 거기 이렇게 로마서 그 중간에 11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9장에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가신다 그럴 때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라도 이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진심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풀리지 않는 사무친 원한 같은 슬픔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하는데 딴 거는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안 이뤄주시는 거. 여러분, 슬픔은 옛날 녹음기처럼요,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중지 버튼도 또는 리플레이 반복 버튼도 아닙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요, 슬픔은 나를 깊게 하고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절풍 신속 버튼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나온 후에 금방 읽으신 대로 회당장도 영접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뭔가 모르게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주님이 다시 환상으로 밤에 나타나셨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바울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뭐 두려워하는, 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그런 게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뭐가 그렇게 바울이 무서웠을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용감하고 굳세고 이랬는데 무엇이 바울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첫 번째에 그 아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곳에 온 이후로 고난과 박해의 사실은 연속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편안하게 떠난 곳이 없습니다. 좀 된다 싶으면 난리와 폭동에 매맞고 갇히고 교회와 신도들까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은 그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말은 다 안 했지만 다 있어 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 너는 결혼도 안 했고 너는 또 옛날에 과거도 있고 이래서 더불어서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모함을 자꾸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 그러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온갖 가지가 위험해, 강물의 위엄과 강도의 위엄과 동족의 위엄과 이방 사람의 위엄과 도시의 위엄과 광야의 위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의 위엄을 당하였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껴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더라도 새로운 환경만 가더라도 트라우마가 계속 그 마음에 연상되어서 사도 바울을 걷잡을 수 없이 옥죄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불안감에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PTSD라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에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상처가 되면은 플레이풀니스, 장난스럽고 유머라든지 그런 이렇게 그걸 점점 밀어내고 농담을 내가 못 받는 사람으로 점점 바뀝니다. 상처와 유머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힘든 거는 바울도 우리도 매일반입니다. 바울을 격려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 그 성령님이 지금도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 권면에 경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총독이 그 환상이 끝나자 말자 부임하자 말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손을 댑니다. 대니까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갈 때에 아니 손대지 않는다고 해줬는데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데자부 이게 또 시작되는 것인가.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자기 변명하려고 이때까지 했던 대로 입을 열기도 전에 새 총독 갈리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유명한 철학가 그 세네카라는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견해 차이는 내가 심리할 기소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아예 기각해버립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중요한 판례가 생겨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역전을 성령님은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승리의 기억으로 덮어지는 그 전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지금 바울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중입니다. 사건의 기억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아픔은 공감과 배려로 남을 이해하는 인품을 갖추게 하고 우리의 슬픔은 성숙과 초점의 발판이 되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며 우리의 고통은 의미와 사명으로 바꾸어서 인생의 보람을 갖추게 하는 성령의 치유를 매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영기 선교사님 잠시 기도한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저희들을 건지시고 성령하셔서 부시고 반열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 힘입어 참 슬픔과 상처 투성이인 저희들을 이 세상에 내어 보낼 때에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이 먼저인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세워야 할진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졌던 그 진리의 말씀도 사뭇 다 사라진 듯하여 이 세상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에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참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성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장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40장 통일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축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함을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 온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균형을 맞추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섬김을 받아 회복되고 균형을 갖추게 될 그들의 인생과 교회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이웃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평생 봉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